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덕분에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제가 뭐 주의를 피울 일은 없으니까요. 연말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저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오. 일독사였던 열왕기 하권의 한 부분이죠. 예언자 엘리사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예언자는 엘리야 예언자의 후계자죠. 열왕기 상권과 열왕기 하권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오는데 그 양으로만 보면 오히려 후계자인 엘리사의 기적이 전임 엘리야 예언자를 앞서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양으로 따져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아무리 날고 기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전임자 엘리야 예언자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서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때도 예수님과 함께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던 사건 속에서 하늘에서 두 명의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모세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엘리야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 예언자이란 위치는 단지 그의 예언자로서의 활약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그 자신의 깊이 있는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하느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전승 안에서 최고의 예언자,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엘리야와 하느님의 관계의 깊이를 가장 심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권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 19장 1절에서 18절의 부분, 엘리야가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나이 산으로 가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영성적으로 깊이가 깊은 장면 가운데 하나이거나 아니면 뭐 최고로도 손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이 이전에 강력하고 세속적인 기적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장면은 엘리야가 가르멜산에서 이방신 바알 사제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나오죠. 예언자는 가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하느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고 그 능력을 등에 업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알 사제들 수백 명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사건을 아니 이제벨 여왕에게 그대로 일러 바치고 여왕은 당장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고 움직입니다. 엘리야는 그 위협 속에서 광야로 다시금 도망을 칩니다. 열왕기 상권 19장 4절에서 그러한 그의 처지에서 나온 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의 모습은 승리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탈진하고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에는 또 인간의 복수심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느님의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는 합니다만 바알 사제 450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한 그 자신의 모습 안에서 스스로를 경멸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엘리야는 호렙산, 시나이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시나이산은 바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시금 그곳에서 거대한 하느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서사적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엘리야는 그 산의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고 하느님은 여러 현상으로 그 동굴을 지나가시는 듯합니다. 거센 바람으로도 지나가시고 지진으로도 지나가시고 그리고 거센 불로도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성서의 저자는 그 속에 하느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라고요. 엘리야는 그 조그만 소리, 그 고요와 침묵에 가까운 소리를 듣고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그제야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인간의 영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등에 업고 사실 복수심에 불타서 날뛰어 놓고서는 그것을 학살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고 때를 쓰다가 그제서야 그 마음을 접고 그것은 저의 욕심이었습니다로 고백하면서 하느님 앞에 다가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서야 그 고요함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느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이 모습은 하느님은 원래 고요함 가운데에서만 나타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느님은 거센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만 고요함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느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엘리야는 이미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었고 가르멜산에서의 바알 사제들과의 결투를 통해서 그 강력한 하느님, 불을 내리시는 하느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안에는 일순간이나마 하느님은 강력한 개입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강한 신념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하느님이 그렇게 세상을 벌하시니 나도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벌해야겠기에 바알 사제들을 몰살시키겠다. 뭐 이전에 예언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의 복수로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건재한 이세벨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었고 그렇게 정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믿음에 흔들리면서 자극적인 쪽을 쫓게 되고 권력을 쫓게 되고 또다시 그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가르멜산에서의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제는 강력한 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상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자신도 강력하게 나섰지만 하느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엘리야가 보기에는 다시금 뒤로 물러서시고 자신은 살해 위협 안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엘리야의 고백은 사실 왜 하느님은 다시금 번개처럼 신속하게 강력하게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불만과 삐짐, 토라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느님께서 고요함 속에서 나타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폭풍으로만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즉, 하느님의 구원과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은 언제나 극적인 기적이나 강력한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에서 짚을 것은 그렇게 하느님께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탈진하고 우울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갈등에 빠진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학살을 자행한 그를 탓하지도 않으시고 그를 먼저 먹이고 쉬게 하십니다. 성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사리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이제 알고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엘리야가 기운을 차린 다음 어떤 노여움이나 화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고요한 질문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느님은 아담에게 물으셨고, 여기서도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도 베드로가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질문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이 부분을 신문이나 다그침이 아니라 상처입은 인간을 하느님께서 다시금 불러세우시는 질문, 방법으로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하느님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의 침묵 안에서 인간과 대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영성의 기초, 근본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이 사건이 일어난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나이산은 탈출기에서 모세가 하느님과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십계명을 받은 장소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선지자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여러 가지 방식, 이를테면 천둥과 번개와 불과 연기 등 여러 가지 역동적인 모습으로 하느님과 만났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똑같은 장소에서 하느님을 고요한 소리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계시가 성숙되어 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느님이 계시 안에서 성숙되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강력한 것만 찾던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세상 복만 찾던 인간이 그 하느님 안에서 이제 영적인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기에 강력하고 강렬한 현현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깊은 내면의 관계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엘리야이다 보니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등하게 함께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튼 하느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두려움 속에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친교 안에서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랑 속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다라는 깨달음이 이 이야기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과 엘리야의 만남은 그 만남 안에서만 끝나지도 않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작업만으로도 끝나지 않죠. 하느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지금과 과거를 통해서 언제나 앞으로의 시간,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엘리야는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은근히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즉각적인 심판과 혁명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두들거립니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또 두들거립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두덜거리는 엘리야에게 이런 주문을 하시고 동시에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강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님시의 손자 예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엘리야는 임금이라는 제도 자체도 없애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주소서라는 과격한 청을 하고 싶었으나 하느님은 세상의 흐름에 너 자신을 다시금 맡기고 살아가라 라고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시죠.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천명을 모두 남겨두겠다라고요. 엘리야 예언자가 줄곧 하느님에게 당신의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모두 죽이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래서 외롭다고 그렇게 두들거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당신을 따르는 예언자들이 7천명이나 남아있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는 혼자입니다 라고 투덜거리는 엘리야에게 너 계속 왜 그러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용기를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엘리사라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의 소명을 모르고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가서 그를 깨우치고 너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하느님의 호렙산에서의 만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중한 이정표를 한 가지 더 얻게 됩니다.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내용이 길죠. 길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성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미사 강론 때 또 마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